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16, 17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영적 장비 여섯 번째 시간 성령의 검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저는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 군사의 손에 쥐어진 금을 보면서 저 강력한 공격용 무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랬을 때 성령의 금, 이러한 생각을, 관념을 넣어주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휘두르시는 검,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특정한 순간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했습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강력한 무기임을 계시로 알게 되어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섯 개 다루었던 것은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투구를 가지고 공격할 수 없잖아요. 적을 살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투구를 던져요? 전부 다 보호하는 그런 장비들이었죠. 이제 물론 검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보호 또는 나 자신을 어찌 보면 방비하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겠지만 검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보다는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패배하게 하는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 그때 당시에 다섯 종류의 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날이 깊어요. 그리고 길고 여러분 혹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일어난 약 한 120년에 걸친 전쟁인데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이 해상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것을 두고 신생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결국은 로마가 이겼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글라디우스라는 칼, 무겁고 날이 깊고 긴데 문제는 이 칼은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두 손으로 휘둘러야 돼요. 12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아 이게 효과적이지 않구나. 한번 내리치면은 파괴력은 있는데 양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 이후로는 이 글라디우스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금, 40cm by 그 너비는 5cm, 다루기 쉬워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짧은 단도가 있었고 칼집에 넣어서 겉옷 안쪽에 보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길고 짧은 검이 있는데 기마병용. 이것은 전쟁에 쓰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 펜싱 경기처럼 길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에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나오는 이 마하이라라고 하는 이 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사용했던 것인데 마하이라 검 길이는 50cm예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던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그 칼 길보다 엄청 짧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군사들이 엄청 용맹했다라는 거예요. 긴다는 것은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거리를 확보할 정도로 두려움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짧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마카이라금은 50cm이고 양날로 되어 있고 맨도날처럼 날카롭다고 해요. 근접 그리 공격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마카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록에 보니까 적의 폭풍을 깊숙이 찌른 다음에 조폭들처럼 두 손으로 검 전체를 돌려서 내장을 쏟았게 했다. 아주 끔찍한 사상전에 이 검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격용 무기 역할을 하는 이 마카이라 검이 영적 전쟁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어느 지점에 주시는 칼이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검은 특정한 순간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이죠.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이것이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데우. 이렇게요. 하나님의 레마. 말씀에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요. 하나는 레마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동일하게 번역되지만 하나님의 레마. 어떤 뜻인가 하면은 분명하게 말해진 명확한 언어로 말하여진 말씀 이런 뜻입니다. 레마.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 내부에 떨어뜨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다. 잠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엄청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순간적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순간에 말씀을 내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특정 구절을 기억에 떠오르게 할 것이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특정 시기에 특정한 목적으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어서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를 다루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제일 처음에 그 자리에 차지했던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진리 체계 전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것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로마 군사의 이 마카이라 검은 허리 왼쪽에 걸어서 위치합니다. 마카이라 검이 사용되지 않을 때, 손에 잡고 휘두르지 않을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 허리 벨트 왼쪽에 걸어서 위치합니다. 검의 휴식 장소가 허리띠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진리의 허리띠에 걸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목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부여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칼처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짓과 정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침투하려고 하죠. 그때 이걸 찌르듯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검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순간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위태로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내 입에 둔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해집니다. 레마가 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작업을 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검이 쥐어지는 경우가 참 희박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영감을 부어주신, 그 인스피레이션을 부여해 주신 존재가 성령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를 주장하심으로 성경 기록자 한 사람을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서 이 책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을 지금 66권 가지고 있고 이 전체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가운데서 특정한 순간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게 있는 말씀 가운데 특정한 순간에 성령께서 뽑아서 무기화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의 형편에 맞게. 그래서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 자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왜 그럴까? 21절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66챕터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12챕터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다니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떠오른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운행하셔서 계시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나 문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각 개인에게 이 지휘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기로 힘을 발휘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카이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특정한 경우에 성령님께서 지휘하셔서 완성된 이 성경 가운데 특정한 순간에 성령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것, 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기고 마귀가 어떻게 패배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해요.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잘 아시네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직무명칭입니다. 그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명칭이 디아블로스예요. 마치 우리가 김민수 제품 개발 과장 그렇게 하면은 그 과장이라는 그 말은 직무를 말하거든요. 과장님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거예요. 막이라는 단어는 직무 명칭인데 그가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 할까? 비방과 중상모략이에요. 비방은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중상모략은 속임수나 거짓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드러뜨리거나 해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상모략 비방을 하고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도 이 일을 해요. 그의 직무예요. 그것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하이라 금으로 이를 대적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도가 순수할까요? 선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 좋아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이 질문할까요? 아니에요. 그 직무 명칭이 뭐라고요? 중상비방이라고요. 그래서 비방할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중상모략해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사이를 낼 목적으로 사전 준비를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하는 직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감사와 고마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게 나쁘게 보이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워집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그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자, 어떻게 마귀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4,5절은요. 너 저 과일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지 혼자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지.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하와를 속인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의 아주 달인이라는 거죠.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거죠. 속임에 능한 자가 결코 속임이 없는 진실하신 그 분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라라고 속이고 있어요, 지금. 어둠이며 거짓인 바로 그러한 존재가 빛과 진리이신 분을 아주 나쁘게 지금 이간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희한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희한하게 마귀가 어떤 말을 던져주면은 그때부터 보이는 사물이 달려 보여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전에 내가 성령의 금을 휘둘러서 이것을 퇴치하지 아니하면은 듣고 난 다음에 사물을 보면은 희한하게 달려 보여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 말을 듣고 나무를 보았을 때 달리 보입니다. 나를 망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간직한 그러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러한 동일한 존재,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보겠습니다. 자, 정황은, 일어난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공생애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30세 동안, 30년 동안은 주님께서 오피셜하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에게 명령하신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지내요. 30년 동안.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3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그때 제자 삼고, 그때 귀신을 내쫓고,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그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때 나사로를 살려요. 이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배고픔을 느끼고 추우면은 이제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일교차가 너무 커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웠다가 밤 되면 막 영하로 확 떨어져요. 그 차이가 때로는 20도 이상 날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십니다. 사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배우라고. 누가복음 4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광야라고 하는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살기에 정말 부적절한 가운데 40일 동안 지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극심한 배고픔이 있는 상태에서. 하와는 어땠습니까? 최상의 상태예요. 완벽한 환경 가운데,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진 시험이 아니고, 한쪽은 완벽한 환경 가운데, 한쪽은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마귀의 접근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제가 여러분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귀가 공격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배고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능력 있잖아. 스스로 해결해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공하십니다. 공경에 내가 다시 공격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재밌는 사실은 잠시만 여러분이 멈춰서서 이 구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이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책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라 스크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거예요. 신명기 두루마리, 뭐 레위기 두루마리, 출애굽기 두루마리, 그것을 다 가지고 금식 현장에 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외우셨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왜 오겠지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아니요 생애를 거쳐서 이 말씀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암송하고 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금으로 확 내리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인용에 대항해서 거짓의 아비답게 말씀을 왜곡 적용해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 구절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어요. 경험한 적이 없나요? 동일하게 5절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저는 마귀가 성경의 66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용이 정확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져와서 도전합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 특권을 너가 사용해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립선언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서 독립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7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공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을 확 내리친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큰 단위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참 떨치기 힘들어요.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상태의 영광을 취하라 하는 유혹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아주 힘든 것입니다.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짓거나 또 죄를 감당해서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마귀는 이 전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이 세상 신이에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합법적으로 넘겨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과 그 영광을 지금 보장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의 입을 향해서 이 성령의 금을 그냥 쑥 찔러낸 거예요. 11절의 그 결과 마귀의 패배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화하여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금을 꺼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세 군데 다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전체를 외우시지 않으실까?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으로 성령의 금을 내가 뽑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내면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즉시 아주 필요한 순간에 뽑아서 내지를 수 있는 무기화된 말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그 구절 있잖아요. 그게 28절이고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워주신다는 걸까?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러면서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일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4장 사건의 이 진실, 교훈, 기록되었을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과 멍에를 메고 함께 걸으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짐작하고 또 확신하는 바예요. 우리 또한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무기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매겨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이 세다는 것을요. 당부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셉니다.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힘이 셉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힘이 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짐 같은, 헬스장 같은 곳인데 청소부 차림에 비교적 왜소한 남자가 이제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를 보면 뭐 트레드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막 무거운 덤벨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어요. 근육질 남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덤벨로 이렇게 꽉 올리면서 막 인상을 쓰면은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막 큰 이런 친구들이 가득한 곳인데 청소 도구를 들고 등장한 이 남자는 비교적 왜소하고 덩치가 작아요. 키도 작고.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덤벨이요 엄청나게 무거워. 마치 그 왜 그 표정 있잖아요. 네가 이런. 근데 그 청소부 남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를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근육질 친구들끼리 뭐야 얘 하는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가 전문 이 근육맨이에요. 근데 청소부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죠. 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강해요.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나보다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미디어의 힘이 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마음에 내린 거룩한 결심들이 미디어 앞에서 굴복되는 것을 보면서 결심이에요. 결정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결심하는데 미디어 앞에서 굴복해요. 아 미디어가 힘이 더 세구나. 청소부 차림의 그 왜소한 남자처럼. 안 그렇게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Be strategic. 전략적이 되라. 전략적이 되라. 번번이 당하지 말고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제공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119, 11, 우영우, 시편 119편 1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 살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어떤 처방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사는 신자는 세상에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세상에 아무리 세도 그 흔들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상을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데스티니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섭리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위해서 반드시 전략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 데스티니는 엄청나게 가난한 형태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전략적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시는 눈물은 아주 소중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병에 그 눈물이 담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물들은 주의 병에 담깁니다. 소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께 용서를 구하세요. 사소한 잘못들 주님 앞에 빨리빨리 고하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오늘도 설교 끝나고 나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감사하게도 일부 분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순간적이지만 귀한 선택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 따라서 그분이 지시하시고 조명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파손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성경 말씀에 헌신해서 충만하면 그것으로 다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력 없는 상태에서 성경만. 그런데 지적 정보로 충만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험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통일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김영준 전도사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했는데 이번 주 동일하게 성경과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 전할 것입니다. 수요일에 말씀 들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 우리 가운데는 그 피스 게임 같은 거, RPG 게임 같은 거를 잘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면은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탐복을 하죠. 그 플레이어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자기가 그것을 운용하잖아요. 손놀림을 통해서. 여기 다양한 무기가 등장을 하는데 때로는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 그 인벤토리에서 활을 꺼내가지고 바로 때로는 급습을 당할 경우에는 다른 무기 칼이나 활을 꺼낼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어떤 거대한 용 같은 게 막 나타나면은 칼을 100번 쳐도 이 용이 안 넘어가요. 그랬을 때는 인벤토리 가운데 큰 그 망치 같은 것을 꺼내가지고 몇 번 휘두르면은 뭐 일곱 번째 거대한 것이 그냥 폭발음을 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쿵 하고 쓰러져요. 제가 게임 잘하는 이런 아이들 지켜보면은 손놀림이 정말 현란한데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왼손은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연타를 하죠. 다사사사사사사사 하면서 무기들을 이것을 이곳에 사용하고 이것을 저곳에 사용하고 너무 활에서 칼로 칼에서 뭐 이렇게 이겨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공격도 맞설 수 있는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된 성경을 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일까요? 성경 공부하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무기로서 작용할까요? 실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적을 파 사쇄시킬 수 있는 권능이 거기서 나올까요? 기록된 그 말씀이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내 마음에 자유자재로 이 프로게이머들이 여기는 이 무기, 저곳에는 저 무기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손돌림에 의해서 적을 파쇄해요. 그리고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 무기화되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인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막 하이라 금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선교단체인 네비게이터 선교회 창립자인 도슨 트루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성경 암송보다 투자된 시간당 더 큰 이익 배당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다. Scripture memory will pay greater dividends in your Christian life and ministry than any other form of scripture intake. 그랬어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거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말씀 암송을 위해서 찾아가십시오.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리추얼처럼, 의식처럼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 저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찾는다. 시간 남은 암송하겠다. 절대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 나면 암송하겠다라고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말씀 암송에 헌신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 헬스장 또는 왜 유도 도장에 회원권 끊어놓고 가서 이제 연습하고 하잖아요. 몇 시에? 언제 가서 뭐 한 시간 연습하고 이렇게 검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리치는 거 막 계속 하죠 이렇게. 여러분 그 목금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면은 일자로 안 내려온다고 해요. 두 왼손 오른손 잡고 이렇게 내리치면은 절대로 일자가 안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것을 몇 달 반복하면은 이 목금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바로 일직선으로 내리꽂는데요. 무섭대요. 이것을 몇 년 하고 나면은 신문지를 말아서 내리칠 때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죠. 내가 도장에 아니면은 헬스장에 회원권을 끊어놓고 출근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8, 9, 10월 90일 동안 꾸준하게 이 프랙티스를 해보고 삶의 퀄리티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전에 그토록 고민했던 죄가 얼마나 파괴되고 파쇄되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시달립니까? 죄에 대해서 왜 시달려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왜 안 돼요? 왜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그런 삶이 반복되어야 됩니까? 꾸준하게 승리하면 안 돼요? 제가 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퀄리티 높은 행복. 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돼? 왜 그럴까요? 퀄리티가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한 가운데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삶.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금도도장의 회원권을 끌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헌신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러한 프랙티스를 할 때 희한하게 나를 둘러쌌던 이 산만함과 죄의 어떤 세력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90일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해요. 90일만.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90일만.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마지막입니다. 평화의 때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다가오는 전쟁의 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성님께서 무기화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무기화입니다. 말씀의 무기화. 각자에게 주신 데스티니, 부르심, 미신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에 하는 말씀 구절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화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고 특정한 순간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무기화하여 악한 자의 모든 계계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비전교회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전략 가운데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